안녕하세요. 개척한 지 1년 만에 팬데믹 맞은 목사 권혁빈 목사입니다. 초대 교회는 뭐 서부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교회인데 제가 오늘 여기 오게 돼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또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것들이 조금 있어서 그것을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좀더 가까이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제가 아까 가문의 영광이라고 했는데요. 저희 집안은 그냥 평범하다라고 하는 말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평범한 집안입니다. 보통 이렇게 뭐 자기 가족들, 친척들 이렇게 따져보면은, 뭐 이렇게 유명한 경제인이나 정치인이 있는 분도 있으시고, 또뭐 이렇게 사돈팔촌 다 따져보면은, 이렇다 할 만한 어떤 그런 독립투사가 계신 그런 가정도 많고 아마 여러분 가정도 그러실 수 있는데 저희 집안에는 그런 분 없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래도 저희 가족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보다가 제가 조금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외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돌아가신 지 벌써 20여 년이 되셨는데요. 저희 외할머니는 41살 때 남편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죠. 그리고 7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25 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막하셨겠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억척같이 믿음으로 사신 분입니다. 저희 할머니의 아버지는요, 그 당시에 이렇게 서당에서 글 가르쳐 주시는 훈장님이었대요. 근데 뭐 시대가 그랬지만은 아들들에게는 글을 가르쳐 주는데 이 딸이라고 저희 할머니한테는 글도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 공부하셔가지고 한글도 익히시고 또 한자도 익히시고 나중에는 영어도 공부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자녀들을 그렇게 힘들게 키우셔서요. 그 당시에 전라도에서 주는 장한 어머니 상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가문에도 이렇게 상 받은 분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요. 할머니가 참 믿음으로 사신 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뭐 저야 뭐 너무 어렸고 그래서 기억나는 건 많지 않지만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얘기는 그냥 성경책이 닳도록 읽으셨고 또늘 기도하시는 뭐 그런 그 시대의 크리스천이셨습니다. 근데 그 자손들을 보니까 7남매인데요. 뭐 7남매가 당연히 이제 다 믿음을 가지고 또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치셨는데 아마 좀 세게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세다라고 느꼈냐면은 그 일곱 자녀들이 이제 뭐 어떤 배우자는 믿는 배우자랑 결혼하신 분도 있고 또 믿지 않는 분과 결혼하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온 집안이 다 양가가 믿게 됐어요. 저희 집안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전혀 믿지 않으신 분이었는데 저희 아버지 쪽 친가까지 이제는 안 믿는 분이 없을 정도로 다 믿게 되고 그리고 그 7남매 중에 6남매 그 가정에서 목사, 선교사 그것도 여러 명이 한 가정에서 계속 나왔고, 저희 집안만 해도 저도 목사고 저희 누나 사모고 저의 동생은 다른 일을 하지만 또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도 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할머니께서 맺으셨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니, 할머니가 어떻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냐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별로 가르쳐 주신 게 없대요. 그냥 자녀들을 앉혀놓고 막 성경을 가르치셨다든지 아니면 막 길에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셨다든지 그런 게 아니래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딸로서 믿는 자로서 사실은 그 모습 때문에 자녀들이 그 믿음을 받아들인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분들이 뭘 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전도를 하고 그러면 뭔가 선교적 그 열매가 맺어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전도 많이 하고 천국 가서 상급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교회도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건가? 근데 저는 좀 더 다른 이야기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자녀들 중에요,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됐지만요, 저희 사촌 형님도 목사님이시고 또 선교사님이시고 그러신데 초대교회 출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최영선 목사님이시고 제가 아직은 못 만났는데 이번에 뵙게 될 것 같아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 너무나 평범한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선교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굳이 사용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거라고 믿어요. 제가 또 한 명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교회에 있는 한 자매예요. 청년부 자매입니다. 근데 이 자매는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기독교 모태가 아니라 불교 모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한국에 계신데 이런 이제 딸이랑 통화를 하시면서 애가 갑자기 너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뭔가 그 어머니에게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말투도 달라지고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 삶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그것이 너무 신기해서 미국 오셨을 때 그래 너를 그렇게 변화시킨 교회가 뭔지 궁금해서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그리고 몇 달 계시는 동안 계속 오시고 결국 세례받고 가셨어요. 그 어머니가 처음 오신 주 그 다음 주에 이 자매의 언니가 왔습니다. 언니도 완전히 불교신자예요. 근데 동생이랑 여기서 지금 미국에서 같이 사는데 동생이 변한 모습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신기해서 교회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두 주 있다가는요, 이 자매님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 친구는 원래는 교회를 다니다가 몇 년 전에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지 않아서 하나님께 실망해서 몇 년째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자매였습니다. 근데 그 자매도 자기 친한 친구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또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또 몇 주 후에는요, 그 친구의 안 믿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남자친구를 교회 데리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출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매님의 언니, 아까 불교 열심히 믿던 언니가 결혼할 피앙세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는 불교 청년부에서 만났대요. 근데 교회로 온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교회 지금 등록 과정에 누가 있냐면 그 안 믿는 언니, 불교 믿던 언니가 다른 친구의, 그 친구는 원래 교회는 다녔던 친구인데 저희 교회를 소개해서 또 우리 교회 오고, 그러니까 이게 다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뭔가를 한다라기보다는 삶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상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뭐 어느 인터넷에서 제가 그냥 한번 읽었던 뭐 우스갯소리 같은 건데요. 어느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었대요. 만유 인력을 발견한 사람은? 이 문제였어요. 답이 뭐죠? 여러분 누군지 기억나세요? 아이작 뉴턴이죠. 근데 어떤 애가 답을 뭐라고 썼냐면 죽었다 이렇게 썼대요. 여러분 그 의미를 제가 조금 생각해 봤어요. 물론 뭐 그 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의미이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지를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내가 잘 됐다 아니면 잘 안 됐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뭔가 이 그 내 신앙의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어떤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사실은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누가 되는가입니다. 저는 3일 동안 뭐 선교적 삶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도 나누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누가 되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가진 존재가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아까 같이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표현 중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쓰여진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소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물론 이 바디, 육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것의 더 구체적인 의미는 이게 뭐 몸만 할 때는 뭐 사르크스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육체를 포함한 전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 중에 이 성육신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 자체, 물질적인 그 자체, 그것을 확장된 의미로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과 이 모든 일상을 포함한 모든 전 존재, 바로 그 영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다, 너의 몸을, 너의 전 존재를,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을 때 이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리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합당한, 합리적인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내 일상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포함한 예배를 의미해요. 제가 지금 이제 개척하기 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요, 제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일날 이제 사무실에 있다 보면요, 그 복도가 있는데 그 복도에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빠글빠글 거려요. 아니 다른 데는 없는데 제 방 앞에만 그냥 애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나를 좋아해서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제 방 앞이 와이파이가 제일 잘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다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는요 와이파이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뭐 골목에서 골목 대장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시장의 잡배가 아닙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퍼져나갑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일터에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거기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요 예배 끝나고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도를 다 마치면 우리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이제 세상에서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도님들이요 그 말과 그 표현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한 번은 목사님이 깜빡 잊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다가 성도님들이 막 와가지고 왜 오늘 그 말씀 안 하셨냐고 질문할 정도예요. 어느 교회 가면은 예배당에 들어갈 때, 이곳은 이제 예배하는 곳이니까, 이곳은 예배하는 곳이니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써놓은 교회가 있대요. 근데 물론 맞습니다. 여기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가야죠. 근데 그런 글이 있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자, 세상은 더 치열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더 경건함과 더 경외감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거기가 예배하는 곳이요, 거기가 주님을 만나는 곳이요, 거기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곳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안에 이원론적인 그런 구도가 깨지는 것, 그것이 선교적 삶에 있어서 출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상의 예배다, 일상의 삶이다, 일상의 선교다, 선교적 존재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것이 어떤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시기나 또 어떤 뭐 장소나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서 크게 은혜를 받고 이런 컨퍼런스 갔을 때좀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선교적 삶으로 사는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뭐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어렸을 때한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갔던 그 기억 중에 정말 밤새도록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 친구들께 같이 기도하는 거면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막 땅을 치면서 기도하고 막 어떤 전사님 막 안수차례지도 막등 때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떤 애는요 정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바닥에서 대굴대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수련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주일날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끝났는데, 그렇게 수련회에서 이렇게 막 바닥을 굴려던 애가 교회 마당에서 친구랑 싸우니라고 바닥에서 구르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때의 일이었던 거예요. 어느 하나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뭔가를 어떤 그 시간에 행하는 어떤 특정한 일, 선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의 신앙 그 자체이고, 우리의 몸에 들어있는, 우리의 존재 안에 들어있는 DNA이고, 우리를 크리스천 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됐습니다. 뭐 이런 이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말하자면 공식과 같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물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만 복음은요 공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일상이에요. 복음은 삶입니다. 복음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 여기서 교회이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내가 교회이고 거기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그동안 선교를 안 했나? 많이 했지요. 그러나 선교는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언젠가는 선교를 많이 하겠지. 선교는 미래의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오늘의 일입니다. 내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요, 이래봬도요, 전자 오락 도사였습니다. 오락실 가면요, 그 당시로 50원짜리 하나 넣으면은요, 그 오락실 아저씨가 저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오래 붙들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중학교 때 이제 그 전자 오락계를 떠나고 이제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저희 아이들이 집에서 게임을 하는 걸 보니까요, 그때랑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은 그냥 그 집에서 하잖아요. 집에서 뭐 컴퓨터로 하든 뭐 아이패드로 하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돈이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게임 하다가 잘안 되면은 그냥 죽어버리고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고, 뭐좀 하다가 이렇게 안 되면 그냥 그 게임 포기해버리고 또 다음 게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길래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 전자 게임을 하는 정신 자세가 안 돼 있다. 아빠 때는 진짜 안 그랬다. 아빠 때는 진짜 이 한 게임에 목숨을 걸고 지금 이 게임 안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듯이 그런 자세와 태도를 임했다. 여러분, 선교적인 삶은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아, 초대교회가 언젠가는 선교적 교회가 되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내가 예전에 아우리치도 많이 다녀오고 전도도 많이 했고 그런데 나한테 또 뭘 하란 말인가, 선교적 교회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선교적 DNA가 있고 내가 이것을 살아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어떻게 이 복음이 내 몸을 통과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고 다른 영혼들에게 그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가. 어떤 행동이 아니라, 특정한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제가 영화 포스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스모크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저 영화, 뭐 저도 직접 본 영화는 아니고 어느 책에서 읽은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이 폴 벤자민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임신했었는데 길을 가다가 그 갱단들이 막 서로 싸우는 이라고 막 총을 쏘고 그런데 이 여인이 길을 지나가다가 총을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 그냥 그가 매일 들리다시피 하는 그 동네의 담배가게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담배가게에서 담배를 사고 그리고 이제 돈을 지불하는데 그 카운터에 카메라가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손님이 카메라를 놔두고 갔나 봐요. 했더니 그 주인이 오기 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딴 사람이 놔두고 간 게 아니라 제 겁니다. 제가 취미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사진에 대해서 좀 흥미로워하니까 그동안 자기가 찍었던 사진을 사진첩으로 가져와가지고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진첩에는 어떤 사진이 있냐면, 그 가게 앞에 한 골목길에서 그냥 똑같은 골목인데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사진을 그동안 10년 동안 찍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이 사진첩에 사진이 한 4,000장 정도 됐다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일상을 하면서 이 카메라에 대해서, 사진에 대해서 나누다가 그 담배가게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 아침에 사진을 찍는 것은 저의 과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우리의 일상에 나의 소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하루하루 설거지하고 아기 보고 집 청소하고 아니면 뭐 직장일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요, 신앙인의 눈에는요, 일상의 삶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포착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 주부, 이 한 아이, 또 어떤 분에게는 좀 아픈 아이, 이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요, 그분에게 소명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어요. 청소부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냥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의 일부를 내가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 청소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에게는 똑같은 일이라도 그 일상 속에 소명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간호사예요. 근데 매일매일 기도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자기가 만날, 그 오늘 만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또 그들에게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녀에게 있어서는 그 일상이 소명이에요. 그것이 포인트 하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진첩을 계속 보여주는데, 아니 맨날 똑같은 장소에서 아침마다 찍으니까 사진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벤자민 이 작가가 그냥 이걸 빨리 넘겨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담배가게 주인이 이게 다른 것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도 같은 게 없습니다. 어떤 날은 추운 날에 찍고, 어떤 사진은 더운 날에 찍었고, 또 어떤 날은 뭐 봄에 찍은 게 있고, 여름에 찍은 게 있고, 계절마다 다 다르고요. 어떤 때는 조금 밝을 때, 햇빛이 많을 때, 어떨 때는 조금 어두울 때 찍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그 사진마다 다 의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요, 그 의미가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고, 오늘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다를 수 있고요. 그 모든 의미들이 날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의미예요. 근데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그렇게 사진을 쭉 보다가 그 사진을 보던 이폴 벤자민이 어느 한 사진에 눈이 멈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자마자 크게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그 사진 속에 자기 아내가 살아 있을 때그 길을 지나가는 그 시기에 찍힌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내를 거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순간에요, 마치 예전 한국 군대에서 주던 건빵 가운데 별사탕이 가끔 나오듯이요, 거기는 특별한 순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말 눈물을 그렇게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트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어요. 크리스천은 그것을 포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매일매일 읽는 성경 속에서, 그러나 어느 순간 자녀들이, 그 엄마가, 그 아빠가 성경을 읽는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의 가운데 믿음이 훅 들어오는 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매일 집 앞을 청소합니다. 자기 집 앞뿐만 아니라 남의 집 앞까지 늘 청소하시는, 그러나 그 일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에게 말을 걸고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질문할 수 있고, 그 가운데 대화가 시작될 수 있고, 관계가 시작되고,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게 어린아이를 키워요.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지만은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눈에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기쁘게 살수 있지? 내가 갖지 못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함으로 그에게 구원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큰 슬픔을 당했지만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느 성도의 그 평범한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찍는 이 사진 찍는 작은 일,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눈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특별한 사건이 될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까 이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금년에는 이제 선교적 삶에 대해서 하고, 또뭐 다음에 할 때는 선교적 가정에 대해서 하고 싶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정이야말로 우리 일상의 가장 핵심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선교적 역사도 사실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오늘 본문을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신앙 교육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는 아마 가출할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항상 이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친다.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표를 붙여서 하고 내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하라. 물론 실제 유대인들은 이 문자 그대로 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교육은요, 우리의 일상입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작년, 한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장문의 이메일을 하나 주셨어요. 근데 몰랐었는데 이분이 지금은 이제 다른 일을 하고 계신데 예전에 교회에서 그 차세대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도사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일을 이제 추억하면서 저에게 글을 써주셨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때 이제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을 이제 맡으면서 이 아이들을 정말 잘 가르치고 싶고 또 신앙을 잘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한두달 동안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했대요. 그리고 그 상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분 말로는 너무 충격적이게도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아니, 대학교에 가면 믿음을 유지할 아이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대화를 통해서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믿음은 뭐냐면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가 믿으라고 해서, 부모가 강요해서, 어떤 의미에서 어떤 뭐 강요된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뭐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안 읽으면 용돈 안 준다. 아니면 교회 안 나가면은 뭐 용돈 삭감한다. 아니면 성경 읽으면 20불 더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아쉬워가지고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좀 독립적이 되거나 아니면 뭐 20불 그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가 되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냥 20불짜리 지폐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우리 부모의 책임이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부모들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아이들이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더라. 교회에서는 정말 환한 웃음을 짓고 그런 천사의 표정을 짓고 있는데 집에 와서는 너무 무뚝뚝한 아버지, 말도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집에서 너무 권위적이고, 또뭐 회사나 직장 가보면은 뭐 종업원들에게 너무 함부로 하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본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는 정말 은혜 받고 그러고 왔는데 차에 타서는 뭐 어느 집사님 막 비방하고 욕하는 이야기, 이 아이들이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신앙 속에 있어서는 어떤 교회 가서 설교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아니라 부모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신앙이 결정되는 것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편지에 이렇게 쓰신 내용이 있어서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상담과 가정 방문을 끝내고 내린 결론은 우리 어른들이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은 그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음대로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전수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투영해 거울같이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스며들게 하고 담아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을 정해진 틀 안에서 획일적으로만 가르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쳐진 신앙은 잊어버리든지 사용을 안 하면 끝이 납니다. 어쩌면 이것이 대학으로 진학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어가세요. 여기서 제가 자라면서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는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제가 잠든 후 홀로 식탁에 작은 불을 켜고 성경을 읽으시던 어머님. 무엇을 저렇게 열심히 읽으실까? 몰래 그 성경책을 들춰보면 빨간 볼펜으로 여기저기 빼곡하게 적어가시며 읽으신 흔적들. 그것이 무슨 내용일까 한참을 읽어내려갔던 기억. 치매에 걸리셨어도 늘 일정한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고 성경을 읽으셨던 할머니. 그런 할머니 옆에 슬쩍 앉으면 못 알아보시면서도 미소를 지으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다시 성경을 읽으셨던 할머니의 모습. 한 겨울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거지 앞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시다가 입으셨던 외투를 벗어 덮어주시고 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오셔서는 택시에 두고 내리셨다고 거짓말하시는 아버지의 예수님을 따르는 삶. 매주 주일 아침 교회 정문 앞에 서서 손주들을 기다리시다가 커다란 박하사탕을 하나씩 주시던 할아버지. 중학교 3년 동안 교회 옆 정원에서 눈이 와도 비가 와도 햇빛이 뜨거워도 손발이 꽁꽁 얼어도 분방 공부를 하시며 이렇게 너희들 삶에 높낮이가 있고 따뜻하고 추울 때가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라고 하신 중학교 때 교회 선생님. 고등부 3년 동안 주일마다 야외 공원으로 박물관으로 운동을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 분방 공부 때 힘들고 지칠 때 쉼터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교회 선생님들. 그러니까 어떤 가르치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런 이 조각 같은 그 일상의 모습, 그 신앙의 모습들이 이 아이들에게 어느 순간은 정말 별사탕같이 그 마음 가운데 박히게 되고 그것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선교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상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그것이 선교적 존재이고 선교적 삶이고 선교적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저는 아까 그 편지를 읽는데요. 그때 우리 이상훈 목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났냐면 제 일생 가운데 저한테 그런 신앙을 보여주셨던 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은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시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선교적 교회인 것이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내일부터 지속되는 이 모든 시간이 뭔가 우리의 삶에 없던 것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더 진정성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갖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선교적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관찰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일상적인 삶, 선교적 삶을 다른 말로 하면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이에요. 요즘 뭐 SNS가 많이 발달하면서 한 가지 나타나고 있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요. 과거가 다 드러나요. 최근에 한국의 어느 배구 선수가 뭐 어렸을 때 뭐 학교 폭력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의 사생활도 결국 SNS로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시대는요, 사람들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의 코드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또 그 문화 속에서도 이것이 중요할진데 오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또 선교적 교회로서 이 진정성은 선교적 담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가 되십시오. 우리의 일상에서 선교사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선교사가 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할머니가 자식이 많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은요, 고생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교지의 크기였어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신다면 그 처한 상황마저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도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선교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도 역시 선교지입니다. 다음 세대 당연히 선교지예요.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귀한 소명과 사역을 기쁘고 아름답게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려, 우리의 일상을 드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하고 또 선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에 주님 임재해 주신 것을 우리가 늘 느끼고 또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포착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선교적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의식과 내 모든 관계와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그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